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부터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쭉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다가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오래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한 번 더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의 구절들을 이제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주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때의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유대 땅에 왕이 나신 것을 알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마침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건이 연결이 되냐 하면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해 가셨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고요. 그 이후에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사세요. 그 내용은 또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라는 말씀이 계속 따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고 갈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보통 우리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 하면은 몇 명으로 보죠? 예, 세 명으로 보는데 사실 세 명이었다는 말은 없어요. 몇 명이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단지 그들이 가지고 왔던 예물이 세 가지였다는 것. 황금과 몰약과 유향 세 가지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마구간에서 바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림 같은 걸 보면은 별에서 빛이 비치는데 예수님이 마구간에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2절로 가면 그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부터 이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미 그때 태어나셨고 그리고 나서 11절에 가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구간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시간이 좀 지난 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23절에도 가면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한동안 베들레헴에 머무르시다가 후에 헤로당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였는가, 어디서 왔는가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잘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동방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동쪽이라는 거예요. 동쪽. 구약적인 배경으로 보면 동쪽은 항상 이스라엘의 동편 땅 하면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옛 바벨론 왕국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동편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동편에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 바벨론 왕국, 바벨론 왕국이 망한 다음에는 어느 왕국이 있었죠?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 있던 페르시아 땅을 가리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을 페르시아에서 온 어떤 박사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이 알려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항상 동편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떠나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속한 땅이 바로 동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날 때에 동편으로 또 쫓겨나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더욱 떠나 살아가는데 더 동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을 동편, 동편, 동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동편 땅에서부터 구원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이. 그 사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박사라고 하는데 사실 이 박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박사하면은 그냥 공부를 많이 한 이런 걸로 번역이 되는데 그 의미보다는 마고이라는 그 원어예요. 마고이라는 원어가 당시에 그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점장이라는 의미도 있고 마술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별을 관측하던 어떤 천문학자 아니면 별을 관측하면서 점을 치던 자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였고 어떤 직업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살아가던 그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이방인들이 가장 먼저 왕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며 그 왕을 경배하러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 이방인들에게도 그 메시아 왕이 나셨다는 별빛을 보여주시고 그 별을 찾아 오게 하셨다는 것.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헤롯 왕 잘 아시죠? 헤롯 왕 하면은 우리가 두 명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헤롯 왕이 나오죠. 같은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은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신 헤롯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인, 못박아 죽이는데 함께했던 그 헤롯과는 다른 헤롯이고요. 많은 주석에 보면 그 헤롯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지금 오늘 본문의 헤롯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헤롯, 둘 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에선 같았던 세상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헤롯 왕,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은 이두메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두메인. 이두메인 많이 들어보셨죠? 이두메인은 에돔 족속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에돔인이었다는 거죠. 에돔인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돔. 에서예요. 여러분 예전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 이삭에게선 두 명이 났었죠. 그런데 이 이두메인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에돔 족속의 자손이었는데 이 에돔의 자손 헤롯이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유대 땅을 다스리라고 세운 로마의 신하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성전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무너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축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마저도 무너져요.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그런데 그 무너진 성전을 헤롯 왕 때 다시 재건을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전도 지어주는 좋은 왕처럼 보였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헤롯은 매우 악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2장 뒷부분으로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텐데 참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헤롯이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당시 베들레헴 지경에 살던 두 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사내 아이들을.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 지경의 아기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요. 세상 왕에 의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도 이전부터 시작된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야곱, 즉 이스라엘의 후손이셨고 헤롯은 에서, 에돔 족속의 후손.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참왕 예수님과 에서의 후손으로 난 세상왕 헤롯의 싸움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보게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이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헤롯과의 싸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유대 땅에 왕이 나신 것을 보고 먼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뿐만 아니라 왕의 궁전이 있었어요. 헤롯 왕의 궁전. 그래서 왕이 났으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왕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먼저 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루살렘으로 먼저 이 동방 박사들이 간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왜? 그냥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헤롯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온 유대 땅에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으로 인해, 그리고 이 왕이 참 왕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사건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참 왕과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말을 들은 헤롯 왕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헤롯은 지금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왕노릇하며 모든 세상 권세를 누리고 있던 자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참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에 어떻게 했다고요? 온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소동하였다. 소동하였다. 즐거워하였다. 예수님이 나신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였다? 절대 아니에요. 세상 왕과 세상 백성들이 다 소동했다. 소동했다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하면 disturb, trouble, upset, terrify, frighten. 너무나 무서웠고 두렵고 불안했고 당황했다는 뜻이에요. 헤롯도 온 예루살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대제사장들까지 소동합니다. 이런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세상에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온 백성들이 축하하며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왕이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세상이 축하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이 소동했습니다. 왜 소동했을까요? 모든 죄인들이 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이 세상을 구하며 세상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참 왕이 나셨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기들이 왕이 되어 사는 자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 참 왕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헤로당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4절에 보면 헤로당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물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이 구절을 잘 보면 헤롯왕이 뭔가 성경적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왕이 나신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약속된 왕과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난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실 거라는, 오실 거라는,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성경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은 건 아니었죠. 아니 사단 닮은 세상 왕이 뭘 믿었겠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었어요. 안 믿는 자라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면 어디서 나실 건지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이 대답을 해줬죠.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교회의 인도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목자들과 같은 자들이었죠.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던 자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헤로당과 다르지 않았어요. 말씀을 알고는 있어요. 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시면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다. 그리고 미가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알고는 있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온 이스라엘에 퍼진 왕과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왕까지 찾아와서 묻는데도 이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확인하지 않아요. 아니 결국에는 이들도 헤로당과 함께 소동하고 결국 헤로당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하나가 되는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나시면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들이 헤로당처럼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소식을 기뻐하지 않고 무시하고 소동하며 오히려 같은 마음을 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만일 그리스도가 나셨다면 자기들에게 큰 세상 영광을 가져다 줄 분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만일 그리스도가 나셨다면 엄청난 세상 영광 중에 세상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소식 들은 바가 없거든요.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자기들이 기다리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런 소식을 들은 바가 없다는 거죠. 베들레헴 땅에 엄청나게 큰 세상 영광과 권세 중에 태어나신 왕이 있다,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그렇게 세상 영광 중에 나시는 왕이 아니라면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에게 세상 영광을 주러 오는 왕이 아니면 차라리 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진짜라고 해도. 이들 생각에는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서 그것도 가장 비천한 신분과 지위로 나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당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 당시 교회의 목자들까지도 모든 것이 세상 기준이었어요. 자기들 소견대로 믿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에서도 보인다는 거죠. 교회까지도 세상과 하나 되어 예수님 나신 것을 소동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베들레헴에서 참 왕이 나실 것이라는 말을 들은 헤롯 왕이 참 시하네요. 헤롯 왕이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보여요.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합니다. 7절에서 8절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참 왕과 그리스도로 나신 아기를 찾아가 경배하겠으니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거짓말이죠. 헤롯 왕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왕과 그리스도로 나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전에 자기들이 보았던 별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다시 그래서 마침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선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참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중요성은 뭘까요? 이 세 가지 예물은 당시 왕에게나 드리는 가장 귀한 보화였어요. 그래서 이 보화를 아기 예수님께 바치며 참 왕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피하여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을 알려주는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탄절로 여기는 사건. 사실 이날이 12월 25일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먼저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던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또 다 그러해요. 그 중에 한 가지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민수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가보시겠어요? 24장 17절에서 19절. Numbers chapter 24 verse 17 through 19. 구약 성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237페이지. 민수기 24장 Numbers chapter 24 verse 17 through 19 17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장차 한 별이 야곱, 즉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한 홀이, 홀이라는 것은 왕의 지팡이에요. 왕권을 얘기하는 거죠. 왕권이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라. 즉 야곱의 후손으로 참 왕이 태어났을 것이고 그를 증거하는 별이 나타날 것인데 그분이 나심으로 인해 소동할 것이라. 그런데 그분이 나심으로 인해 소동하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심으로 18절에 보면 방금 읽은 구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오실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소동하면 멸망받을 자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원수 에돔이 들어가 있죠. 원수 에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헤롯. 에돔 사람이었고요. 이 헤롯을 대표로 하는 세상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함께 다 멸망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소동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당할 멸망을 알기 때문에 헤롯이 참왕이 나서 이제 참왕에게서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발악하며 소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왕 대신 예수님을 먼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모습도 그와 같아요. 자신이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소동하며 온 세상을 유혹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면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을 죽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똑같은 겁니다. 죄인들도 헤롯도 온 예루살렘도 다 소동하고 예수님을 죽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헤로당의 위협을 피해서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시는데 그 사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로당이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두 살 미만의 사내 아기들을 다 죽여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은 계속해서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인해 그 두 부류의 각기 다른 반응, 각기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헤롯도 겉으로는 기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안에는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무슨 말이냐? 지금 오늘날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크리스마스로 뭐 휴일까지 만들어서 온 세상이 다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안에서는 예수님을 죽여놓고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한다고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자기들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절대로 축하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들 안에는, 이 세상 안에는 오늘 본문의 헤롯, 대제사장들,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이 세상은 소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소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두 살 미만의 아기들이 죽어가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고난 속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렇게 세상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속한 두 부류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왕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섬기러 나온 동방박사들, 이방인들, 그리고 세상왕인 헤롯과 그 헤롯과 함께 소동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하나가 되는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 백성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세상이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즐거운 소식이 아니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아직 태어나시기 전에 약속에서부터 세상이 둘로 나눠져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과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 그리고 사단과 사단에 속한 백성들, 그것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에서부터 나눠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은 둘로 나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둘로 나누세요. 세상은 다른 걸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예수님으로 나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 찾아가 예배하는 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이 둘의 구별이 분명히 드러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더욱 분명하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온 세상을 둘로 나눠가세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로 가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사건이 다시 재현돼요. 온 세상이 소동하며 둘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예배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겉으로는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속이며 보인 것처럼 온 세상이 예수님 다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공생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주고 병자를 고치고 떡을 만들어줄 때 어떻게 했나요? 우리 임금이라 하고 기뻐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는지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왕과 한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있게 될 그 모습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참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소동하며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참 왕이 계시고 구원자가 계시면 회개하며 그에게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버리고 떠납니다. 내 죄악된 삶을 지키려고. 내가 하나님 되어 내가 원리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지키려고.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데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죽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 너희의 왕이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화를 내며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분노하며 부르짖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이 참 왕 대신 예수님을 향해 가진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마음, 숨겨져 있는 죄악 속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니,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그 교회 지도자들까지 세상 왕을 원하고 참 왕으로 오신 하나님은 죽여버려요. 왜라고요? 왜? 자기들이 먼저였습니다. 자기들의 세상 영광과 유익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자기들 소견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영광과 유익을 주는 왕이면 섬기게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없애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왕이면 죽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빌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을 알려주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 말씀하세요. 배가 무슨 뜻일까요? Their God is their stomach.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 나신 것을 기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배가 하나님이라.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소견을 채우고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고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자기들의 세상 유혹을 잃어버리고 빼앗길 것 같으면 자기의 소견과 반대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셨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유익과 영광을 주는 왕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믿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왕은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삶의 왕노릇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He can't reign my life. 내 삶을 다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의 죄까지 드러내고 심판하는 왕이라면 반드시 버리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세상 죄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다 하나가 돼요. 너무 재밌는 것은 서로 반목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까지 예수님 대적하는 것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헤롯도 백성들도 대제사장들도 다 한마음이 되어 참 왕과 그리스도를 버리고 죽이는데 하나가 되는데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헤롯하고 빌라도가 누가 왕이냐 서로 싸우던 자들이 서로 선물을 주러 받고 예수님 죽이는데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선물을 주고받아요. 지금도 죄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날에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죄인들 중에 속해 있었어요.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이 이러했습니다. 우리의 배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늘 참 하나님은 버리고 죽이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소동했고요. 예수님 나심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온통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죽이고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왕과 주가 되시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야 했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버리고 죽이며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이르러야 했던 죄인들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소망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버리지 않는 죄악들이 다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나신 것을 기뻐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 현실 때문에 우리도 소동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대신 우리 배를 섬기고 세상 영광과 유익과 원리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삶이 또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디서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거하시지 않지만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몸이라 하신 곳이 어딘가요?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까지도 우리 자신에게 세상 유익을 주고 세상 영광을 주고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기뻐하고 교회에 속한 것처럼 살지만 교회가 예수님처럼 말씀 따라 올바로 다스리려고 하면 올바른 치리의 사역을 하게 하면 버립니다. 나에게 왕노릇하지 말라.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갈 테니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 나에게 왕노릇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는 모습일까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난 내 소견이 있다.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성령님이 끝까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보존하셔서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참 왕과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겉으로 기뻐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헤롯 왕과 함께 소동하고 있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베들레헴으로 가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죄인들의 모습이 다 이래요.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참 복음에 대한 세 가지 반응. 더 예수님을 버리고 죽이며 살아가거나 난리를 치고 소동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버리고 살아가거나.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자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참 왕이 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찾아가 경배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동방에서부터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깨닫고 오로지 구원자를 찾아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에서부터 참 왕과 그리스도를 찾아 가장 귀한 보배로 예물을 드리며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분밖에는 소망이 없거든요. 바로 이들이 참 유대인들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십니다. 건강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와서 은혜 속에 치료받고 구원을 누리라는 거죠.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자기 왕국에 속하게 하시고려고 참 왕과 그리스도와 구원자로 이 땅에 강림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예수님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을 보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땅끝에서부터 예수님께로 나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땅끝은 지역적으로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악한 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까지도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다 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방 박사들은 그저 자기들이 살던 동편 땅을 잠시 떠나 예수님이 계신 유대 땅에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에 속한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에 앉으려니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누시는 이 두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참 왕과 그리스도와 구원자로 믿고 섬기는 예수님 백성들 가운데 속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죽이려는 자들 가운데 속할 것인가? 의인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겠다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의 빛을 따라 기쁨으로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 나누는 교제를 기뻐하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삶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일주일 삶을 돌아보면 돼요. 6일 동안 빛 대신 예수님을 찾고 살다가 이 주일에 나의 오로지 구원자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기쁘게 예배하는 삶으로 오늘 나오셨나요? 아니면 6일 동안 예수님이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라고 하지 않는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며 살다가 습관처럼 예배에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죄를 더 드러내어 우리를 더 소동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해하고 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속히 돌이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도 여러분, 뭘 보고? 그것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별을 보고. 왜? 그 별이 도대체 뭐길래? 별이 가리키는 곳, 그 별이 머무른 곳에 내 오로지 소망 되신 구원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깜깜한 어둠 같은 세상 죄악 속에 참 빛 되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나를 지옥 심판에서 건져 천국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그분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우리는 무엇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신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 예배하는 삶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완전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갈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계신 이 주일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참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분을 경배하는 삶보다 더 기쁜 삶은 없습니다. 그분은 내 죄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며 자기들의 가장 귀한 보배를 예물로 바치고 경배하고 있는 그 참 왕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경배를 받으실 만한 왕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세상적으로는 그 영광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낮고 초라하고 비천하신 모습, 아무 힘도 없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 어디를 보아도 세상 영광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왜?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천국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실 때부터 세상 영광은 하나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세상 영광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영광은 전혀 취하지도 않으시고 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에 보이는 것은 고난과 핍박의 삶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나실 때부터 세상 왕이 죽이려 하고 결국 세상 왕에게서 죽임을 당해요. 세상은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왕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이 예수님을 억지로 세상 왕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비천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경배합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도 그분 안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도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광이라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에 참여함으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세요.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고난을 피해서 가고 예수님 때문에 산의 아기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데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게 하세요. 그러나 곧 우리의 영광도 드러날 날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라. 형제 여러분, 태어나실 때도 세상이 소동했는데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도 소동해야 될까요? 두려워, 불안과 무서움 속에 소동하며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맞이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기뻐하고 기뻐하며 우리를 데리러 오실 사랑의 주님을 맞이해야겠습니까? 세상 영광 취하지 않고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며 죽이며 살았던 죄인들은 예수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날에도 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고 예배하며 예수님 고난에까지 참여되었던 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다 같은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뭘까요?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주신 사명. 예전에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한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나와 예수님을 예배하게 했지만 이제는 그 별의 역할을 누가 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어 살아가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별로 삼아 너로부터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비추는 별빛이 되어 하나님 백성들을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로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계시록 1장 말씀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그 오른손에 예수님 영광을 빛나는 일곱 별을 가지고 계세요. 뭘 가리키고 있었죠?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비추는 별이 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고 예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천국으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추는 빛으로 살다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영광만을 완전하게 비추며 우리 살아갈 거예요. 그날까지 일어나 예수님을 비추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